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뵈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매우 의미심장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30절에 이어서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 사실 은혜라는 단어는 그 어떤 다른 용어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한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은혜라는 말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름 아닌 설교자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은 성도들로부터 사랑한다라는 말보다도 비록 빈말이 될지라도 당신의 설교를 들어서 매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듣기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죠. 물론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도 그것을 또한 그렇게 빈말로 하는 것도 둘 다 위험한 일이긴 하죠. 그래서 하나의 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성도 중에 한 분이 아주 면전에서 극구 칭찬을 하더랍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한참 이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을 칭찬한 후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응수를 했답니다. 예, 방금 전에 사탄이 제 귀에다 대고 당신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갔답니다. 여하튼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또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매우 기분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특별한 용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이 담겨있는 표현을 만나게 되면 무엇인가 좋은 일을 예감하게 되고 또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어떤 결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어떤 불의하고 불법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그냥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무조건 덮어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의 후한 점수를 주시는 교수들을 은혜가 많다 그렇게 칭찬해 드립니다. 반면에 성적을 아주 박하게 주는 깐깐한 교수들은 은혜가 없는 분들이라고 뒤에서 매우 투덜거리죠. 우리 박영선 목사님도 합동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은혜가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우리 박 목사님은 은혜가 너무 많은 분으로 합동신학교 창립일에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표현은 그래도 애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겪었던 일을 하나 기억을 합니다. 오시성을 가진 이 목사님이신데요. 하루는 처음 신학교 입학해서 첫 중간 시험을 치를 때였는데 너무 순수하고 참 신학교라는 데가 이 세상보다는 그래도 훨씬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곳이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지하게 시험을 치르는데 너무도 놀란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대부분의 그 신학생들이 너무도 뻔뻔하게 책을 펴놓고 답을 쓰거나 남의 걸 보거나 아주 온갖 이 지금 그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온갖 유형의 시험 부정 행위가 그 교실 안에서 너무도 뻔뻔하게 저질러지는 것을 보고 아주 경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끝난 후에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흥분해서 앞에 나가서 그 같은 동료들에게 제발 이러지 말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설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요지의 그 간곡한 그 설득을 학생들에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서 머리가 훌쩍 벗어진 그 장로님급에 해당하는 아주 뚱뚱하게 잘생긴 아주 점잖은 신학생 한 분이 딱 일어서더니 한마디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전도사 왜 그렇게 은혜가 없어? 그 이런 일 다 그렇게 좀 잘 눈 감아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목회도 잘하고 교회도 큰 교회도 잘 다스리고 합디다 라면서 아주 면박을 주더라는 것이죠. 자, 은혜라는 이 거룩한 아름다운 이 말이 어쩜 이렇게 크게 타락이 되었는지 누가 그렇게 오염을 시켰는지 모를 일입니다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 현실 이와 같은 현실은 너무도 큰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은혜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따뜻하고 넉넉하고 포용적인 느낌 그리고 편안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독특한 이 용어만의 뉘앙스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조건 모든 현실적인 갈등과 긴장이 사라져야 되고 모든 고통과 아픔이 진정이 되고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그리고 즉시적으로 치유되어야 마땅하다는 그런 어떤 막연한 선입관 내지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해석이 나온다고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매우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만족한 상태를 보존해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우리의 이해나 경험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오히려 우리의 그동안의 경험, 우리의 인식과는 전혀 상반되어 보이는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28절에서 기록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이 천사의 문안 인사는 그저 사람들끼리 아무 때나 의례적으로 주고받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던지는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그 중에서도 최고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에게 들려준 평안과 은혜의 선포였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리고 경험하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더없이 부러워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장 행복하고 듣기 좋고 아름다운 아주 기분 좋은 축복의 소식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즐거운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어지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그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이 너무도 우리의 기대와는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사가 이어서 마리아에게 들려준 모든 메시지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결코 환영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오늘날의 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좀 실감 있게 바꾸어서 좀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야, 하나님이 네게 참 은혜를 베푸셨고 너는 참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너는 이제 미혼모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이 이상한 은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크게 당황하고 아마 혼돈 속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순간적인 아마 내심 매우 깊은 영적인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는 굉장한 의아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가졌던 느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해하는 식으로 우리 상황에 좀 적용한다면 아마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비슷한 소식을 전한다면 아마 이렇게 천사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모게야, 하나님이 너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너는 이제 실직을 할 거야. 하나님 너한테 큰 은혜를 베푸셨다. 네가 하던 사업 망하고 말 거야. 이 얘기 들으면 아마 하나님 그 무슨 웬 헛소리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되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들었던 이 천사로부터 들었던 이 소식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결코 달갑지 않은, 그리고 또한 결코 유쾌하지 않은, 그래서 결코 은혜스럽지 않은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그 고대의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이제 특히 정혼까지 해둔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여자로서의 그 평생토록 수치와 모욕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불태움을 당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즉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율법주의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수용되거나 이해되거나 납득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때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됨으로써 본인과 그 가족에게 큰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은혜의 선포와 함께 마리아에게 전해준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는 즉각적으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또한 앞으로 너무도 큰 고통과 수고와 시련과 아픔을 각오해야만 하는 너무도 중대한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고도의 율법주의적인 그 제도 속에서 강력한 가부장적 구조를 갖고 있던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한 힘없는 여인이 이와 같은 너무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벅찬,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매우 힘든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천사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처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커녕 매우 놀라고 그래서 당황하면서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은 너무도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제 천사가 마리아와 계속 대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마리아는 그와 같은 초기에 보였던 부정적인 반응으로부터, 그리고 그와 같은 아주 극도의 긴장으로부터 점차 해소되고 해방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마리아는 오늘 본문 38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기쁘게 그리고 자원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로까지 발전하게 되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그렇다면 처음에 이 마리아가 놀랐을 때의 반응과 마지막에 이처럼 순수하게 순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태도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극적인 반응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애당초 마리아는 처음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사건의 실체, 그 사건의 어떤 그 사실관계, 즉 팩트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야 그 들려오는 그 표면적인 내용만 아마 귀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는 매우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그리고 극히 위험하고도 부도덕한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마리아는 일시적으로나마 매우 부정적인 반응으로 천사를 맞이했던 것이죠. 그러나 천사와 계속 대화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는 천사가 들려준 그 사건의 그 중대한 의미, 즉 미닝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즉 마리아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될 그 독특한 사건은 단지 평범한 하나의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순히 인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그 평범한 하나의 사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심오한, 매우 중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즉 천사에 의해서 예고된 그 처녀 상태에서의 그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그 구속 경륜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그리고 의미심장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앞으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사건의 어떤 표면적인 개요만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과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그 뜻을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마리아 자신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구원의 손길이 바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너무도 전율할 수밖에 없는 이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이와 같은 그 자기가 겪어야 될 사건의 의미심장한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녀가 온몸으로 치러내야 될, 감내해야 될 미래의 현실, 즉 너무도 잔혹하고 고통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마리아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정말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단한 삶의 현실이 미래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그녀에게 분명하게 은혜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거듭거듭 약속하고 있는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28절에 나와 있는 이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두고 볼 때에 단지 이것이 마리아와 처음 만난 천사가 그냥 뜻없이 던진 무난 인사는 아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3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재차 반복한 이 천사의 말도 마리아에게 좀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된 이 천사가 굉장히 미안한 나머지 그녀를 미리 달랠 그런 의도에서 어떻게 보면 사탕 발림용으로 내뱉은 어떤 수사학적인 그런 진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와 같은 마리아가 직면한 상황이 너무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결코 은혜로 여겨지기 어렵다는 점을 매우 주목함으로써 이 마리아에게 선포된 은혜를 매우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혹한 은혜라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마리아의 이 곤혹스러운 처지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구세주를 잉태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에 마리아가 부르심을 받고 참여하게 된 것은 그녀에게 남다른 어떤 의의가 있었고 그녀가 남다른 어떤 신앙과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어진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녀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한 인간으로서 한 여인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부담스러운 가혹한 은혜였다는 것이 그 학자의 의미겠죠. 즉 이 은혜를 받았을 때 각오해야 될 것은 정원한 처녀로서 이제 파혼을 당해야 되는 그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또 이후로 계속되는 수치한 모욕도 또한 견뎌내야 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어떤 해명이나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침묵 속에서 심지어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한 것 외에는 다른 아무 방도가 없는 그야말로 지독한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정말로 이상한 은혜였던 것이죠. 사실 마리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도록 소명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 이 일을 위해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달콤하고 또는 어떤 감미로운 그런 경험일 수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때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무도 혹독한 희생과 상처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바울사도의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자기 몸에 들어와 있는 그 고질병을 좀 제발 고쳐주시도록 세 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응답을 하셨지만 전혀 색다른, 전혀 생각지 않은 다른 차원에서의 가혹한 은혜로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몸에 박힌 그 고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오늘 마리아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매우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받았던 그 은혜의 진정한 실체, 그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46절부터 55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인 54절, 55절이 매우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4절, 55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그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 인생을 그저 막연하게 살아가던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즉 자기 백성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그것이 성취될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두 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기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과 그 모든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란 약속을 확고하게 믿으면서 바로 그 약속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자신이 믿고 구했던 그리고 소망했던 그 일이 다름 아닌 자신의 몸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너무도 뜻밖의,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 자신이 가장 간절히 그동안 기도해왔던, 어떤 면에서는 자기 집안에서 참 몇 세대에 걸쳐서 그 약속을 대를 이어가면서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참 너무도 엄청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그처럼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오심이 다름 아닌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바로 그 아기 예수가 그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로서의 오시는 그 예언의 성취라는 그 사실 앞에 마리아는 너무도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전해졌던 그 선포되었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언약이 다름 아닌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험될 수 있다는, 누구도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이 독특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마리아가 얻은 은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파악한 후에 38절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조용히 자신을 비우고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간절하게 믿고 구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순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기를 결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린 이 마리아의 마음과 그 영혼은 아마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그녀는 감격 가운데 아마 인도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28절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리의 예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돌아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은혜와 평안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그 임마누엘이 함께 선포가 되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없이 누구도 참 함께 경험할 수 없는 너무도 감격적인 은혜의 체험 속에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이 38절 마지막에 기록된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 구원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탁월한 신앙을 읽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하고도 분명한 마리아의 믿음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참으로 크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됐지요. 42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복되다 한 것은 뭐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지한 믿음과 또한 순전한 반응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그처럼 복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한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라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고지해준 이 아기 예수를 수태할 사실,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그 일을 먼저 함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같이 본 이 마리아 찬가의 마지막 부분인 54절부터 55절에 비춰볼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 속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개인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비롯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붙잡고 있고 또한 의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언약과 약속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성취를 기다리면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참 힘있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기를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만 해서 보면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리요한의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안나라는 여자 성도와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노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언약을 이룰 것을 간절히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비록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없는 평범하고 가난하고 참 가련한 인생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성취를 기다렸다는 차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큰 감격을 얻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역사의 그 장엄한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장엄한 무대 속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했던 그 배역을 가지고 이 마리아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 전체가 자신의 일생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쓰임을 받는 너무도 특별한 큰 은혜를 누려받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마리아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구원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구원을 받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연장되는 동안에 덤으로 주어지는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먼저 신실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자원함으로 주어진 소명들에 충성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또한 기쁘게 감당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100% 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저 오다가다 만나는 사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부어지는 그러한 소모품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참 충성스럽게 완성하고자 감당하고자 희생과 수고와 믿음의 투쟁을 쉬지 않는 그분의 충성된 백성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기 위해서 베풀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사명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인들이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채워지는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매너리즘과 그 나태함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참된 의미마저도 점점 잊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치는 그와 같은 비극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그분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그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통해서 늘 찾아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 사실이지만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키는 아주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준비해 두신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명을 재확인시키심으로써 그 사명 수행에 필요한 그 모든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경험한 일이 그와 동일한 맥락에 서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선포한 그 은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은혜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그저 편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어떤 달콤한 솜사탕처럼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삶의 어떤 표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외적인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가 형통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또는 행복을 느끼든지 큰 고통과 아픔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기쁘게 그것을 참 감당하고자 하는 그 헌신함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의 확인, 더욱 깊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감격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마리아의 모든 삶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후에 너무도 큰 시련과 고통을 계속 당하게 되죠. 숱한 고난과 시련과 아픔으로 점철된 너무도 험한 인생의 길을 마리아는 이 땅에서 걷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평생토록 누렸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아들로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메시아를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며 함께하며 그분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늘의 위로와 놀라운 기쁨을 늘 누리는 특별한 체험을, 특별한 특권적인 은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녀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인으로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새로 시작된 한 해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마리아가 누렸던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그 사명을 힘들고 참 고통스럽고 많은 아픔과 시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리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인생을 저 앞에 맡길 수만 있다면 바로 마리아가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단한 세상 속에서 슬픔과 걱정과 번민과 걱정이 많은 남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임재와 동행을 평생토록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주님과의 깊은 임재, 그분과의 깊은 동행을 평생토록 체험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어떤 유혹과 시험과 도전 앞에서도 결코 물러섬이 없이, 결코 좌절함 없이 늘 승리의 외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당당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마리아에게 부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도록 참 주께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사명의 지평을 열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참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되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그 놀라운 그 소명의 놀라운 의미를 다시 한번 재확인받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남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걸어간 사명을 새롭게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과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이제 그 응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그 자랑과 당당함과 그 권세와 그 위엄을 세상 앞에 힘있게 온전하게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로 늘 이끄심을 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깨달음과 참 새로운 분별의 자리에로 말씀을 통해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충만함과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를 늘 우리의 일생 속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